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성벽을 재건하였던 백성들은 일곱째 달에 있는 절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심령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일곱째 달에 있는 초막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들의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초막절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다 같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회개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지시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벽은 지시와 관리와 리더십을 통해서 재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는 지도자의 지시에 의하여 리더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도취되어 자신들의 어떤 성공에 자축하며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갈급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하겠다는 그 갈급한 마음 위에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 시간의 4분의 1은 그 율법책을 더 읽기 원했고 또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그 율법을 전달한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성령의 깊은 감동을 따라 통회하고 회개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최고의 경배,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큰 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들의 모습처럼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참회하였던 이들의 모습처럼 이 회개와 부흥이 진정한 성벽의 재건이죠. 이들의 회개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렬해지고 더 충만해졌습니다. 느헤미야 9장이 바로 그러한 회개의 장인데요. 이 회개의 특징은 역사를 회고하며 역사를 되돌아보며 역사를 압축하여 드리는 회개입니다. 시편에 이러한 시편들이 몇 편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건 시편 78편이고 105편, 106편 이런 시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편들을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를 한눈에 관통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하는 겁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 나타난 이 시편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9장에 나타난 이들의 회개는 역사 속에 나타난 그들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또한 이 죄의 역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 기도의 결론은 33절에 나옵니다. 9장 3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께서는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님은 성실히 행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려는 역사였지만 하나님은 이 도망치려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추적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죄의 역사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그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이 9장에 보면 인간들의 죄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서로 맞물려가면서 세 번 이 사이클이 나타납니다. 이 반복되는 죄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끊임없이 끊으시고 끊으시고 또 끊으시고, 그러나 인간은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기는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용서하시며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가 돌아온 것을 보고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돌아오기 전에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먼저 보고 뛰어가 그를 안고 기뻐하며 축제를 열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 팔을 벌려 마음을 열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릴 뿐만 아니라 찾고 계십니다. 찾을 뿐만 아니라 추적하십니다. 추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다시 되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역사를 회고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회고할 때 우리 개인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였다라고 할 때 반드시 우리 과거의 모든 삶을 되짚어보게 돼 있어요. 어느 한 순간 사건, 지금의 한 순간만이 아니라 출생 이후부터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기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자매록을 읽어보면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죠. 아주 사소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과수원에서 훔쳐먹은 이야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그리고 그가 후반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을 주신 것은 그 기억 속에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모두 회개의 주제가 된다. 어거스틴이 자매록에서 그런 맥락으로 그 기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역사의 기억, 역사는 기억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억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인간의 이념은 몇몇 사건만을 선택하여 자신의 주장이 옳다, 누군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이념입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사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역사를 회고하며 회개하는 두 가지 주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굳건한 성들과 비옥한 땅을 점령하고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한 집들과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숲과 풍성한 과일 나무들을 다 차지했으며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님께서 주신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고 주를 거역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뒤로 제쳐두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려고 타이르는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없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차지하게 된 그 땅은 그들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그들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축복을 받은 이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 거역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면 축복의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죄가 가져오는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모든 복이 근원이 다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곤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면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한 곳은 광야가 아니라 에덴 동산이었어요. 축복의 동산이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 외에 모든 것은 자유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의 동산이었어요. 그때 사단이 우리를 시험했고 인간은 그때 타락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축복된 환경에서 타락하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인간의 원죄가 축복된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광야로 그들을 나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축복의 근원을 자신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의 조건이 단 한 가지였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을 지키기 싫어서 그 조건을 무시했을 때 그 축복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순종이 없는 축복이 그 축복을 받은 만큼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고 도리어 타락의 도구가 되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안전한 그릇이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안전한 그릇인 가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모든 축복이 다 안전한 것인데 불순종으로 그 축복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는 축복된 환경 속에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쉬운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도리어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좋은 일이 막 생기면 바짝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기쁜 일 가운데서는 속삭이신다. 고난 가운데서는 외치신다. 둘째, 그들이 역사를 회고하며 회개하는 핵심 내용은 그들이 징계와 심판을 받고도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는 벌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복되는 그 자체가 벌이 되는 거죠. 28절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해지면 또다시 주 앞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는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그냥 내버려둬 그들을 원수의 지배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들이 다시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하늘에서 듣고 주의 긍휼로 그들을 때마다 구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교만해 주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이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주의 율법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고집스럽게도 주께 등을 돌려 대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는 도무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주께 등을 돌리고 불순종하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또다시 범죄하는 인간의 모습, 사단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잘 알고 이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다시 죄로 돌아오게 할 건가 사단은 늘 전략을 세우죠. 이 사단의 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책으로 쓰여진 책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죠. 이 책에서 스크루테이프 조카 마귀 워무드를 코치하는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환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다. 성인이 되어 회심한 이들 중에는 잠시 원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여기서 원수는 하나님을 원수를 말한 거죠, 원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수백 명도 넘는다. 내 환자의 몸에 있는 습관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직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리하단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말은 기분 나쁘지만 사실입니다. 회개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다시 옛날에 죄악의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사단은 바로 그것을 노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징계와 심판을 받고도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형벌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사랑, 하나님 그분 자신과의 연합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저 형벌만이 두려워 회개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과의 연합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의 죄악을 다 끊으시고 우리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경외심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회개에는 죄악의 사이클을 끊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심으로 죄를 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론 무섭게 벌한대로 처벌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죄인이 스스로 자유의지로 심판을 피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수년 동안 그들을 참아주셨고 주의 예언자를 통해 주의 영으로 그들을 다 이르셨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는 그들을 이웃 민족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들이 수년 동안 이렇게 고백했지만 실상은 수년이요? 아니 수백 년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적용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다 설명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인내하신다. 천년이라는 긴 시간이 마치 하루처럼 여기실 만큼 우리에게 기다리신다. 제가 오래전에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며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지 지금 2021년이죠? 아, 내년이 21년이죠. 2020년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입하면 이틀 조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오신 2000년이라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내의 깊이가 이틀 조금 지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하루만 더 참자 그러면 3000년이 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거꾸로 이용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여 범죄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났을 하나님 왜 인내가 끝이 날 수 있습니까? 끝까지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충분한 시간은 기다려주되 그러나 언젠가 공의롭게 심판하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또한 상황과 말씀과 노력을 하셨기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셨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진실이 행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같지만 잘 안 믿는 내용입니다. 31절의 말씀, 9장 3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은혜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그 큰 긍휼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반복되는 이 죄악의 사이클을 끊는 것은 그보다 더 무한히 반복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반복되는 죄를 끊는 힘은 우리의 반복되는 죄보다 더 반복되시는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 무지한 용서하라.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시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이들까지 용서하셨기에 그 십자가에 나오는 이들을 주님은 70번씩 7번 용서하시는 사랑,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어진 사랑은 70번씩 7번 용서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나온 자들은 70번씩 7번 용서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용서함 받은 사람은 다른 이들도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6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힘이 우리를 죄에 대해 죽게 한다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징벌 그 자체는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없게 해요. 죄의 대가는 치르지만 죄를 이기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아주 긴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마지막에 그들이 서약을 합니다. 38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이 회개의 마지막을 언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세웁니다.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갖춰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니에미아부터 제사장들부터 그리고 관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고 서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는 서약,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 이후에 이러한 서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심, 서약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 이후에 일어나는 이 서약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죄의 사슬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로 다시 시작하고 이 서약을 맺는 이 모습이 진짜 성벽이 재건된 거예요. 앞부분에 보이는 그런 건축 성벽이 재건된 것은 이것을 위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이 말씀의 부흥, 회개와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성벽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 다시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돼야 돼요. 더 깊은 회개를 통하여 죄의 사슬을 끊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때 우리 온누리교회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 그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이 놀라운 부흥과 회복과 성벽 재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더 깊이 있는 말씀 강해를 찾기 위해 크기로만 교회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영적 콘텐츠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방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CGN 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